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나누어드린 핸드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어제 성가대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큰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하는 걸 알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크지 않은 공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앉게 하려고 숄더 투 숄더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밀착해서 앉아서 이 딱딱한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서 설교인지 강의인지 알 수 없는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느라고 한 시간 반이나 버티고 나서 헤어질 때 환한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 보고는 요즘 아이들 말로 졌다 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전문적인 부흥사도 아니고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없으면서도 요령부득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서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을 운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재철 목사님에게 워낙 강하게 훈련받아서 이쯤은 끄떡도 없습니다. 진짜인지 위로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씀을 곧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 놓고 여러분을 벌 세울 작정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혹시 불평이 있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그분을 알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그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교회를 흔들고 있던 영지주의의 경향을 의식한 것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사실, 바람 같고 햇살 같은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 있다 없어질 그런 인간의 작고 사소한 몸짓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예배를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가정의로 일하고 있던 그 장로님은 저에게 기난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대 동창 중에 한 분이 그 딸이 두 주일도 넘게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딸이 그 거식증, 내가 몸이 충분히 그 날씬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거식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료기기를 제거하고 딸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분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한 그 의대 동창 저의 친구 저 그 장로님께서 그분에게 자주 전도하셨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그 동창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부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딸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딸을 보내기 전에 목사에게 기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늘 전도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니네 교회 목사님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잠시 내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좀 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다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차를 돌려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해 가면서 저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가서 위로만 하고 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방문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23세 아리따운 아가씨의 입과 코에 여러 가지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기계가 그 아가씨를 대신해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병상 곁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에 중년 부부가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그분들과 나누고는 저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가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라, 가명입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세라, 저는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권면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당신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의 걱정은 내려놓고 이제 편안히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 터이니 걱정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마음 놓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아버지와 언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간호사들에게 이제 호스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그 과정을 보면서 언니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저와 거기에 있던 중년 부부 세 사람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그 아가씨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좀 보십시오. 아버지의 작별 인사를 따님이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간소한 장례 절차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아버지와 중년 부부가 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장례를 마치고 이분들에게 교회 나오기를 권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해놓고 그 대가로 교회 나오라고 해?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지 못했어요. 이게 용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배려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스스로 결심하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주일 그냥 예의상 나와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년 부부가 같이 그 여기 장로교회에서는 그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합니다. 자, 몇몇 가정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속회에 그 속한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속회에서 그 부부가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 부부가 그 속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부부는 그날 그 병실에서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언지를 몰라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드디어 털어놓은 것이지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부부는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 식당을 경영했는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이 세라의 아버지가 그 식당에 자주 들렀습니다. 혼자 가기도 했고 딸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기도 했지요. 대학에 진학한 둘째 딸은 아르바이트로 그 식당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날 그 병실에 그 부부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자는 권면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병원에 찾아온 저를 보고서도 그저 목사가 의례껏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본 것이지요. 제가 사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그 부분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 그 남편에게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저의 얼굴로부터 빛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아가씨의 얼굴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받자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던 그 아가씨의 표정이 스르르 풀리며 평안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그 빛은 사라졌고 평안이 가득한 그 아가씨의 한쪽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에게는 그 빛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 얼굴 표정이 변하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게 무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직감을 했습니다. 아,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하나님, 그게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는 한동안 이 사건을 마음속에 홀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저의 영역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날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분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예 중에 하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로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아주 하찮은 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비밀 햇볕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한숨도 작은 두려움도 작은 유혹도 그분은 아시고 그분은 관심하십니다. 이것을 알라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육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만져 알고 보아 알고 들어 안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동거하고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노력하기 전에 저절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 이전에 매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교리를 습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이지요. 그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분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의 다이내믹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의 다이내믹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그 감정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한 노래 가사가 있지요.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빨려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매력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어져 있어도 서로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 중 최고로 꼽히는 말을 기억하시지요? 너와 내 안에 너 있다. 좀 통속적으로 나가나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매우 통속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교우가 그 신비한 모습을 목도하고는 그 세계의 매력에 이끌려서 스스로 결심해서 예배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처럼 혹은 비밀처럼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점령당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앉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우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왜 그 시댁의 신앙적인 분위기 때문에 늘 예배에 나오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워낙 착한 분위기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예배에 나왔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는 아주 깔끔하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신앙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20년도 넘었는데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수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매가 임계점에 이른 시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2박 3일의 수양회를 통해서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이제 실질적인 신앙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상해요. 제 안에 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 안에 너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제 안에 주님 계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점령당하고 나면 그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빠져서 마음을 점령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빠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마음의 귀에다 대고 내 안에 너 있다. 너도 나도 내 안에 있고 싶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 들으니까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주님의 애원이요 구애입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 점령당했으니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제발 내 사랑도 좀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도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문을 두드리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헬라어로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내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나 같은 존재에게 사랑에 빠지다니요. 그분이 나의 사랑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집요하게 구애하신다니요?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빠질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참 대단하신 겁니다. 착각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제정신이라면 이런 생각 못하지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 진실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형편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빠지시다네요. 나의 내면을 나 자신보다도 더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 텐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빠지시다니요. 납득이 안 되지요.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여자 배우를 생각해 보고 여자분들은 남자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누가 사기치는구나 생각하겠지요. 저도 역시 이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성령께서 저에 대한 주님의 짝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짝사랑을 묵상하던 중에 번개처럼 제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덩이 제 어린아이를 받아안고 기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를 저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생각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저를 아들 삼아주세요. 저는 당신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두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그 아기를 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되어주어 고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방적인 사랑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신생아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말은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피덩이를 부모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그의 사랑을 구애하지요. 아기가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는 눈짓이라도 보고 싶어서 별 재롱을 다 떨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주나 서나 그놈 생각하게 되지요. 만나는 순간 마음을 점령당한 것입니다. 요한도 이 편지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사랑에 빠져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을 구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웅변으로 증언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동거와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기적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 사랑이지요. 조건이 맞으면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런 감정의 스파크를 느낀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잦아들고 식어지고 부패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스파크가 더 자주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스파크가 마침내 두 사람의 삶을 환히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원리가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기적처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믿어지는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믿음이 스파크처럼 일어납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인간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라고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실은 그 둘을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이 믿음의 다이나믹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자유의지론에서는 인간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둘이 만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의지력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과 논리와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판단한 것들이 늘 옳았던 경험 때문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러한 경향이 더 굳어집니다.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가 혹시나 내가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 말하지 않지요. 숨기고 있지요. 반면에 이 탁월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명석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자신의 불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의 궤적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자주 믿음에 이르는 길에 방해물이 되곤 합니다. 믿어짐의 이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그의 탁월함과 지식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다 탁월하게 되기를 바라시지요.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모자라도 어느 정도 어리석고 어느 정도 부족한 것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교우께서도 과학자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사 오신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넘게 교회도 다녔고 작은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평신도 성경 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걸 보면 이상히 여기진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명석함과 과학적인 논리가 이 믿어짐의 기적을 방해한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얼마 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믿어짐의 이적을 경험하셨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40년 넘게 거부하던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또 다른 교훈임은 저는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만 마지막 구절만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마지막 부분에선 입을 다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도 역시 제가 사는 지역의 어느 의과대학에 교수로서 봉직하신 뛰어난 의학자였습니다. 그분도 역시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자신의 과학적 사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이지요. 이 과학적인 논리는 어느 지점까지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한계가 되고 굴레가 됩니다. 그 교우께서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혹시 그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짐의 이적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혹시 믿어짐의 이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시하듯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나서 믿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이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믿지 못한 것은 자신의 오만이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빠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 지은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를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적하듯이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해오는 그 초월자의 그 자취를 이 프랜시스 톰슨은 거기서 노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한 갈망과 갈구가 있다면 결국 믿어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진실로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매료되어 앉으나 서나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녀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죽고 못 살던 사랑이,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면 결혼 후에 그것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령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동거와 동행의 삶이 더 저절로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도 저절로 성숙하고 깊어지는 사랑을 여러분은 보셨는지요? 저는 그런 사랑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이룬 결혼도 결국 식어지고 녹슬고 곰팡이가 납니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일수록 뜨겁게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밋밋한 사랑을 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밋밋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경작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랑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신랑 신부도 놀라고 하객들도 놀랍니다. 좋은 축복의 말만 해주어도 부족할 자리에서 주례사가 김새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어의를 상실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부부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해오면서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거친 우리가 볼 때 당신들의 사랑은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결혼 이후에 감당해야 할 우여곡절을 결코 통과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사랑을 믿지 말고 이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매력이 시작된 다음에 노력이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그냥 놔두면 잦아들듯이 믿음도 그냥 두면 잦아듭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파스칼의 그 뜨거운 하나님 체험을 소개했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 말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도 그냥 두면 점차로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체험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게 뭐였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일도 생기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저절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나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늘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냥 두어도 늘 내 안에 낯선 누군가가 느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건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지요. 창세기 2장 7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생명, 살을 가진 영이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한 육신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조건입니다. 물질과 육신을 악하게 보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이 물질과 육신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육신과 영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물질과 육신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물질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영혼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사도의 말대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그런 차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육하심으로써 육신과 물질이 거룩하게 만드셨고 부활로서 그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다가가는데 한계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이 변모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이전까지, 즉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 우리 육신적인 한계가 극복되기 전까지 영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이란 살을 가진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가는 노력입니다. 인간은 흙, 즉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이 더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연합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본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영을 밀어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기까지 육은 계속해서 영으로부터 영을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는 영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우리 귀에 듣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신의 습관까지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육은 호시탐탐 영에서 벗어나 육으로만 남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영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다스려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 LA에 사시다가 두 딸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사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험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진 고생을 하며 사셨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고난을 수십 년 동안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한 번은 LA에서 밤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피땀 흘려 번 돈을 뺏길 수가 없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강도들은 그분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쓰레기통을 비우던 청소부가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옮겨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담배와 술로 버텼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분의 고등학교 동창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끔 그분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말어. 내 무덤 옆에는 소주 두 병, 담배 세 갑이면 돼.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분은 마치 세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루에 담배 세 갑, 소주 두 병의 분량을 충실하게 채우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두 딸은 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역정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의 소원도 들어줄 겸 또 도대체 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여한 날 무엇인가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실히 나오다가 반년 정도 지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내 나이에 이제 믿게 되었는데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일생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았던 술,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이 술과 담배는 매일매일 버티게 해준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세례받는 날부터 술과 담배를 끊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게 될까 싶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주와 흡연 습관으로 인해서 세포 하나하나의 속 하나 속에 배인 그 중독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분은 절반쯤은 알코올 중독에 살았습니다. 매일 소주 두 병씩 먹고 살았다면 그 알코올 중독 상태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술과 담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금단 증상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이 결합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육과 영의 결합이 이토록 깊습니다. 영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 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일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영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 결합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내 육신과 영혼이 전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매력에 더하여 노력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생명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인 우리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생명인 우리 몸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에 일어난 일들도 우리의 오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우리는 오감으로 그분을 만지고 듣고 맛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성례전적이다. Sacramental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Sacramental하다. 성례전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찬 식탁을 여기 놓고 거기에 성찬 빵과 포도즙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올려진 빵과 포도즙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빵과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성찬 식탁에 올려진 이 보통의 빵과 포도즙은 우리가 먹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영원한 양식을 생각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강복하면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반면에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건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둘 중에 둘 중간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입니다. 다만 빵과 포도즙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식탁에 놓인 빵과 포도즙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즙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전적이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즙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그 영원한 음식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룰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통해서 영원한 찬양을 듣습니다. 길거리에 핀 이름 없는 꽃을 보고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하루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맛질을 맛보는 것이지요. 주님의 임재에 부딪히는 경험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은 일생에 한두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면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늘 그런 상태, 그런 황홀경에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를 찾습니다. 그런 욕구를 은밀하게 자극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불러모으는, 끌어모으는 그런 기술이 있듯이 성령을 불러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악령은 실제로 조종 가능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를 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사처럼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이유는 늘 그런 식으로 주님을 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가 실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큰 도움을 입은 책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신학자가 쓴 책을 한 권, 기도에 관한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대감을 갖고 몇 페이지를 읽어보았지만 곧 흥미를 잃고 맙니다.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책을 제쳐놓고는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새 목사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어른이 주무시는 침대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누워 계실 때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열릴 것입니다. 병약해진 그 노인은 그 대화 후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 노인의 딸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호스피스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좀 집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런데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목사가 물으니 그 딸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머리를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두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웬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는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의 머리, 그분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두기 위해서 그 의자에 머리를 댄 것이지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살아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눈으로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본 것을 마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것을 마음의 귀로 다시 듣고 혀로 맛본 것을 마음의 미각으로 다시 음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향미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속성이 너무도 쉽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킬 때 간사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맛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맛있는 것을 처음 대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두세 끼만 먹으면 질리게 되지 않습니까? 눈은 또 얼마나 간사합니까?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었던 광경도 얼마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안 보이지요 아예. 우리의 후각은 3분이 지나면 마비된다고 합니다. 13평에 살던 사람이 34평이지 아파트로 이사가면 어휴 살 것 같다 하고 가슴이 탁 트입니다. 그게 며칠 가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갈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감이 가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거룩함에도 신비에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신비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진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임종 과정에 깊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임종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와,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우리 속에서 정말 움직이고 계시구나.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서 저는 자주 멈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너무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지속하다 보니까요. 뭐 1년에 장례식이 여러 차례 있고 그런 것을 거듭더 느끼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도 신기하고 신비로웠던 일이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화들짝 놀라서 저를 깨워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헤셸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영성은 껍데기만 남고 신비로 가득했던 세상은 다시금 권태로워지고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만 남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그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며 사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요한이 편지 서두에서 쓴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저는 요한일서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21번이나 이상하게도 많이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일서에서 이상하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하다,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1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메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력의 초점입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 받은 기름 부음,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비로운 지식을 찾아서 이것저것 전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영지를 찾아 전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며 함께 서로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사귐이라고 부르지요. 요한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도 또한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점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말은 우리말로 친교라고 자주 번역이 되지요. 친교 혹은 사교라는 단어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친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교라고 하지 않고 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도 교회 바깥에서는 이게 핑크빛이 서려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그런 진지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귐이라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사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선 사귐은 지속적인 것이지요. 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만은 이런 만남을 가지고 사귐이라고 하지 않지요.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야 사귀는 것이지요. 또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합니다. 요즘 말로 썸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끌려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귐에는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끌려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끝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시간에도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귐의 영역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매료되고 나면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또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어떤 영역이든 상대방에게 열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 사귐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져 갑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헌신과 양보와 희생이 함께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여주십시오. 바울사도가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안 드렸습니까? 네.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의 기쁜 뜻을 소원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사귐이 깊어지도록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저절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다시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면요.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환경적인 요인이 물론 많이 있지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사귐이 중단되었거나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이심전심 통하고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환경적인 조건은 그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귐은 없고 동거만 있으니까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를 오면 이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고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신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려고 경쟁하지 말고 둘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기도의 본령에 접했던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초점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귐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든든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건 다 납득이 되지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미국의 수도요 세계 중심인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많지만 최초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민이나 유학 오셔서 자신의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력서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와, 어쩌면 이렇게 탈옥을 할 수 있을까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던 업적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업적에 묻혀서 잊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평준화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50대에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같아지고 60대가 되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같아지고 70대에 이르면 재산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별로 다름이 없어지고 80대에 이르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별로 다름이 없어지고요. 90대에 이르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 진실을 매일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100주년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할 것입니다. 인생의 한때를 뚝 잘라놓고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배경과 저의 지능과 학력과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열등감을 워싱턴 한인교회를 10년간 섬기면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 좋은 학교 나온 것, 학위를 가진 것,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 명성을 얻은 것, 부를 쌓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쌓은 명성과 이룬 업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화려한 가문과 이력과 학력과 업적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물고 겸손히 조용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자랑하려는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바깥에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요. 그 빛바랜 사진첩을 들려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멋있었느냐고 보여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도 무엇인 양, 그렇게 알아달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가기 전에 뉴저지에서 백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열심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어릴 적에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를 했고요. 그래서 성장한 후에도 꾸준히 그 스카우트 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도 모두 스카우트 활동을 시켰지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부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를 수많은 감사패와 상패와 트로피가 있는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그들의 공로와 업적에 관한 것이었고요. 정말 대단해 보였고 그들은 그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 한 사람이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남편이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감사패와 트로피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로 내던져진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이든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든든히 거하여 그분과 사귀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울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로 인정받다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는 몇 가지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드리고요. 과연 우리는 그분과의 지속적이고도 밀도 있는 사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얼마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에 쏟는 관심과 밀도와 시간을 따질 때 과연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쏟는 관심과 시간과 나의 정성을 보시고 내가 너의 전부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더니 너는 나에게 그만한 관심과 애정밖에는 줄 수 없느냐고 묻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매일의 몸부림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한 울림을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이 모든 말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에 들을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덧없는 몸부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도록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발산될 수 있도록 주여 매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드리시겠습니다.